고린도후서 35번 메시지 예수 죽인 것과 속사람의 새로움 4장 10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고 말합니다. 16절에서 바울은 계속하여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피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 죽인 것을 체험한 결과는 속사람의 새로움입니다. 겉사람과 속사람 속사람이란 무엇입니까? 속사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나는 4장 16절에 있는 속사람과 겉사람의 의미에 대해 40여 년 이상을 연구하고 생각해 왔습니다. 어떤 저자들은 우리의 겉사람은 우리의 전형적인 사람을 가리키며 우리의 속사람은 우리의 영적인 사람을 가리킨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이해가 틀린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는 무언가 좀 모호합니다. 만일 당신이 이 장의 문맥을 숙고해 본다면 겉사람은 주로 육체적인 몸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10절에서 바울은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을 말하며 11절에서는 죽을 육체를 언급합니다.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겉사람의 소모됨 혹은 다 써버려짐과 동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6절에 있는 겉사람은 주로 몸을 가리킵니다. 이와 같이 이 구절에 있는 속사람은 13절에서 바울이 사용한 같은 믿음의 영이 가리키는 것처럼 우리의 거듭난 영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미 지적했듯이 여기에서의 영은 연합된 영으로서 성령과 연합된 거듭난 사람의 영을 말합니다. 몸은 소모되지만 거듭난 영은 날마다 새롭습니다. 문맥에 따르면 겉사람은 대체로 몸을, 속사람은 대체로 거듭난 영을 가리킵니다. 겉사람은 우리의 몸과 혼을 포함하며 몸은 겉사람의 기관으로 혼은 그의 생명과 인격으로 존재합니다. 속사람은 우리의 거듭난 영과 새로워진 혼을 포함하며 거듭난 영은 속사람의 생명과 인격으로 혼은 그의 기관으로 존재합니다. 혼의 생명은 거절되어져야 하고 반면에 혼의 기능들 즉 생각과 의지와 감정은 새로워져야 하며 속사람의 인격인 영에 의해 사용될 수 있도록 복종함으로 높여져야 합니다. 16절에 있는 바울의 말에 의하면 겉사람은 소모되고 다 써버려지며 달아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죽임과 사망의 역사에 의해 우리의 겉사람, 즉 우리의 물질적인 몸은 그에게 생기를 주는 혼과 함께 소모되며 달아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기관으로서의 몸과 생명과 인격으로서 혼적인 생명을 갖고 있는 겉사람은 소모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겉사람을 갖고 있습니다. 주 예수께서 이 땅 위에 계셨을 때 그분 역시 겉사람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분의 겉사람은 소모되어져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16절에서 바울은 또한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진다고 말합니다. 이 속사람의 새로움은 속사람이 부활생명의 신선한 공급으로 양육될 때 발생합니다. 우리의 죽을 몸, 우리의 겉사람이 사망의 죽이는 역사로 말미암아 소모될 때 우리의 속사람, 곧 우리 존재의 속부분들과 함께한 거듭난 영은 부활생명의 공급에 의해 날마다 신진대사의 변화로 새로워집니다. 속사람이 새로워질 때 혼, 생각, 감정, 의지의 기능들도 역시 새로워집니다. 겉사람의 달아 없어짐 이제 이 문제를 날마다의 생활 특히 가정생활과 교회생활에 적용해 봅시다. 어떤 청년 형제와 자매가 교회생활 안에서 결혼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형제는 강하고 건강하며 지성이 있고 활동적입니다. 그 자매는 그녀의 남편이 강한 전형적인 생명을 소유한 사람이라는 것을 조만간 알게 될 것입니다. 그의 겉사람은 활동적인 몸과 강한 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겉사람은 예수 죽인 것을 체험해야 합니다. 주님은 그의 겉사람을 소모시키기 위해 그 형제의 아내를 사용할 것이며 동시에 자매의 겉사람을 소모시키기 위해서 그 형제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겉사람은 교도시키거나 강화하거나 높이거나 보좌에 앉힐 아무런 가치도 없습니다. 주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그분은 결코 그의 겉사람을 보좌로 높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분이 필요로 했던 것은 겉사람을 죽음에 넣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강한 겉사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 죽인 것을 체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 생활에서 나는 자매들의 겉사람이 형제들의 겉사람보다 오히려 강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형제들의 십자가 위에 놓여지기보다는 통상 자매들이 십자가 위에 놓여지는 것이 한층 어렵습니다. 자매들의 경우에는 더 많은 못이 요구되는 것 같습니다. 형제들의 겉사람을 유리에 비할 수 있다면 자매들의 겉사람은 고무에 비할 수 있습니다. 유리가 끼어지는 것은 고무가 끼어지는 것보다 한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겉사람이 유리와 같은 고무와 같은 우리 중 누구도 쉽게 끼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겉사람이 너무나 질겨 십자가에 영원토록 못 박혀야 할 필요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떤 형제 자매들은 20여 년이나 교회 생활을 해왔지만 여전히 그들의 겉사람은 깨지지 않은 채 있습니다. 그들은 조금도 깨어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항상 십자가에 놓여지는 것을 피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겉사람이 소모되고 죽음에 놓이는 것을 체험하면 할수록 우리의 속사람은 더욱 새로워집니다. 우리의 거듭난 영은 우리의 새로워진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함께 부활되고 발전되고 확대되고 신선해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겉사람이 소모될 때 속사람은 부활하고 새로워지며 발전됩니다. 새 언약의 사역을 수행할 수 있는 그 생명은 겉사람을 죽음에 집어넣고 속사람을 새롭게 하며 부활시키는 생명입니다. 실제로 이런 종류의 생명이 새 언약의 사역입니다. 오늘날 주의 회복을 위해서는 이런 생명과 사역이 필요합니다. 오직 이런 종류의 사역만이 다른 이들에게 생명을 나누어 줄 수 있으며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생명주는 영으로 또는 의로 사역할 수 있습니다. 은사나 능력이나 왕성한 활동력이나 근면한 일 따위는 효력이 없습니다. 오직 필요한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힌 생명, 즉 겉사람으로 하여금 예수 죽인 것을 계속적으로 체험케 하여 우리 존재의 내적 부분들로 하여금 일으켜지고 신선해지고 발전될 수 있게 하는 그 생명입니다. 나는 우리 모두가 새 언약의 사역은 재능이나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에 깊은 인상을 받기 바랍니다. 이 사역은 전적으로 생명의 문제입니다. 이런 종류의 생명 안에서 천연적인 존재는 죽음에 넣어지며 그로 인해 영적인 존재는 부활하고 새롭게 되고 발전됩니다. 오늘날 주님의 회복을 위한 중대한 노정에서 이 생명이 필요합니다. 다른 종류의 고통. 앞의 메시지와 이 메시지에서 우리는 예수 죽인 것에 관해 많은 것을 말했습니다. 나는 몇몇 성도들이 이 문제에 관하여 잘못 이해하지는 않았을까 하는 깊은 염려가 있습니다. 그들은 아마 모든 종류의 고통을 예수 죽인 것에 대한 체험이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들이 맞을 적마다 라는 찬송을 부를 때 이런 찬송이나 예수 죽인 것을 말하는 바울의 심정을 합당하게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나는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모든 고통이 같은 범주에 속한 것이 아님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사실상 그리스도인들이 체험할 수 있는 고통에는 적어도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이 범주를 살펴봅시다. 옛 창조 안에 있는 고통. 첫 번째 부류의 고통은 모든 인류에게 공통적인 것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고통을 당합니다. 사람의 타락으로 인해 고통은 우주 안에 가득합니다. 타락의 결과 피조물은 낡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소극적인 상태로서 창조 안에 있는 낡음은 창조물이 타락하고 부패했으며 후패감을 가리킵니다. 옛 창조와 함께 타락한 사람에게는 너무도 많은 재앙과 질병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타락과 예창조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질병의 종노릇합니다. 어떤 이는 폐결핵에 걸렸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이는 암이 진전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질병의 희생자가 된 사람을 그가 악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아픈 것은 이 타락한 우주 안에 있는 공통적인 재난의 한 가지입니다. 믿는 이나 믿지 않는 이나 다 인간이며 인간인 이상 우리는 재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질병과 재앙에 대한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지 않는가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난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 모두에게 밀어닥쳐 고통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첫 번째 부류의 고통은 분명 바울이 의미하는 바 예수 죽인 것이 아닙니다. 예창조 안에 있는 재난에 의해 이야기된 고통을 고린도후서 4장에 있는 예수 죽인 것에 적용하지 마십시오. 만일 당신이 예수 죽인 것을 이렇게 적용한다면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 죽인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 또한 질병과 재난으로 고통받기 때문입니다. 예수 죽인 것을 예창조 안에 있는 재난으로 인해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임하는 고통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은 중대한 실수입니다. 죄들과 실수에서 오는 고통. 그리스도인이 체험하는 두 번째 종류의 고통은 죄들과 실수에서 오는 고통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책임을 실행하는 데 부주의하거나 미련하다면 우리는 어떤 종류의 손해의 고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형제가 어떤 시간에 어떤 일을 해야만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다 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습관적으로 늦게 나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그는 그의 직장에서 해고당합니다. 이것도 일종의 고통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부주의에서 비롯된 고통입니다. 이러므로 직장을 잃은 이 형제는 이 고통을 예수 죽인 것이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고통은 예수 죽인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이것은 책임을 완수하지 못한 데서 온 것입니다. 4장 10절에서 바울은 예수 죽인 것을 말합니다. 9, 11절에서 그는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위하여라는 말에 주의를 환기시키고 싶습니다. 10절에 있는 예수 죽인 것은 11절에 있는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이라는 말과 바꾸어 쓸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죽인 것이 예수를 위하여 받는 고통과 연관됨을 의미합니다. 부주의함과 무책임함 때문에 직장을 잃은 형제는 예수를 위해 해고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이것을 예수께 돌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는 그의 부주의로 인해 해고당한 것입니다. 그 같은 부류의 고통을 예수 죽인 것이나 예수를 위하여 받는 고통으로 간주하는 것은 결단코 공정한 것이 아닐 것입니다. 죄들과 실수로 인한 고통은 예수 죽인 것의 체험이 아닙니다. 이 문제를 더욱 분명히 하기 위해 또 다른 예를 들어봅시다. 당신이 교회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집 대문을 잠그지 않은 채 집을 떠났다고 가정해 봅시다. 사실 당신은 문을 닫는 것조차 잊어버렸습니다. 당신이 집회를 하는 중에 누군가가 집에 들어가 많은 물건을 도둑질해 갔고 결국 많은 손실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손실과 손해를 살펴보면서 당신은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은 예수 죽인 것에 대한 체험입니다. 라고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반복하거니와 그러한 종류의 손실과 고통은 예수 죽인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와 같은 손실을 예수께 돌리거나 당신이 예수 죽인 것을 체험하고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이 순전히 예수를 위하여 또는 교회, 즉 몸을 위하여 고통을 당할 때 그것이 예수 죽인 것입니다. 우리는 맞을 적마다 참 유익 있네와 같은 찬송을 부를 때 무의식적으로 금욕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금욕주의는 그리스도를 모방함이라는 책에 묘사된 것처럼 점진적인 자살이나 천천히 계속적으로 스스로를 죽이는 것과 연관됩니다. 그 책에는 금욕주의의 강한 요소가 들어있습니다. 금욕주의 실행자들이 십자가를 짊어짐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들은 사실상 스스로를 죽이는 것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맞을 적마다 참 유익이 있네라는 찬송을 부를 때 금욕주의적인 관념을 갖지 말아야 합니다. 사실상 이 찬송을 예수 죽인 것과 관련지어 부른다는 것조차 예수 죽인 것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아주 정확치 않다는 것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예수 죽인 것은 일반적인 고통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우리에게 고통이 약이 되는 것은 예수 죽인 것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겉사람을 끝내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 죽인 것. 그리스도인이 체험하는 세 번째 부류의 고통은 예수 죽인 것입니다. 바울은 그의 잘못으로 인해 이것을 체험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그는 모든 면에서 옳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괴로움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만나며 핍박을 받고 거꾸로 뜨림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예수를 위하여, 몸을 위하여, 새 언약의 사역을 위해서였습니다. 바울이나 다른 사도들은 틀린 것이 없었으며 이러한 독특한 고통들은 그들의 어떤 실수에 관련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들은 겉사람을 갖고 있었고 이 겉사람은 소모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주 예수께서 땅 위에 계실 때 그분은 어떤 실수도 하지 않으셨으며 그분은 아무런 틀린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에게는 소모되어야 할 겉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죽인 것은 처벌이나 교정이나 징계가 아닙니다. 그러한 것들은 그리스도인의 고통의 두 번째 범주에 관계됩니다. 우리를 교정하거나 처벌하거나 징계하는 것이 예수 죽인 것의 목표가 아닙니다. 자연적인 재난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보다 그것은 우리의 전형적인 사람과 겉사람과 육을 소모시키기 위해 우리에게 임하는 핍박과 역사와 다루심의 일종이며 이로써 우리의 속사람이 발전되고 새로워질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